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저번 한 주간은 좀 바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지. 부인의 워크샵 하고 그리고 작년에 워크샵 하는 동안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번 주가 있었나 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 제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 형제자매들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단도 일하지만 사단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 생각에 마음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 생각 속에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몰라서 막 힘든 속에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지만 둘 중에 하나다. 크든 작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가보면 내 생각을 믿을 것이냐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 생각을 따라갈 거냐 말씀을 따를 거냐, 결국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의 결과는 저주요 망하는 길이요 멸망이니까요.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우리가 또 듣고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요셉과 형님들과 사이에 그 흐르는 마음의 세계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비춰주는지 몰라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님들, 이 형님들과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럼 앞으로 7년, 6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형님들과 마음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6년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요셉 곁에 두고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요셉과 함께 있는 동안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이끌어가고 싶은데 요셉에게로 가까이 이끌어가고 싶은데 형님들은 요셉의 마음을 전혀 알 택이 없잖아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지게 됐고 종으로 팔린 이후에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죄수의 몸이 되기까지 이르르게 되었는데 형님들 마음에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있을 텐데 마음에 그런 죄책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은 있어도 자신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니까 요셉이 내가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이요 하고 처음부터 드러낸다면 네가 요셉이냐? 과연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기뻐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겠죠. 마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요셉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갈 거라는 거죠. 요셉은 계획을 세워야 됐어요. 형님들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나누지, 어떻게 마음을 만나지, 어떻게 내 마음이 형님들 마음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지. 그거는 요셉 앞에 죄인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셉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려지는 거지 요셉 앞에 옳은 사람이 돼 있고 선한 사람이 돼 있고 괜찮은 사람이 돼 있는 동안 요셉의 하는 이야기는 마음에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층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높낮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밑바닥으로 툭 무너져서 딱 꺾인 마음이 아니면 듣긴 들어도 생각이 마음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은 가질 수 있어도 마음의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그 책 속에서 미국의 훌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약 중독이 돼서 노숙자가 됐는데 공원 벤치에 누워 자다가 어느게 잠이 깨서 앉아 있는데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허기가 져서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니까 버려진 빵이 있어서 그걸 끌어내서 끄집어내서 허겁지겁 지금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맛을 전혀 몰랐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막 팍 이제 내뱉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신이 돌아봐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데? 야 한나 노숙자가 돼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이나 뒤집어 야 쓰레기통이나 헤집고 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서 노숙자가 돼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살고 있어. 너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이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이 중독이 되면 아름다운 걸 못 느낀대요. 꽃을 봐도 예쁜 나비가 나는 걸 봐도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와 예쁘다 아름답다 뭐 감동을 받는다 배고픔을 느낀다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돌아봐진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내와 아이들과 손을 잡고 저렇게 공원을 거니는 모습 참 보기 좋다. 나는 언제나 가정을 이루어 보나. 나도 저런 차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언제 저런 날이 찾아오겠나. 그러면서 자신이 돌아봐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탄스러운 마음이 드는데도 중요한 건 그 마약에서는 벗어날 힘이 없으니까 또 마약을 하다가 붙잡혀서 마약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번째 들어간 거래. 그런데 신기한 건 전에는 그 마약학교에 잡혀가서 교육을 받아도 한마디가 안 들렸는데 그때는 신기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강사가 들어와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약에 중독이 돼 있죠. 여러분들 모두 그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이곳에 오신 분이 대부분이죠.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교육기간을 마칠 때쯤에는 마약에서 벗어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다 수고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 버리고 내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가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동안 교육을 받아도 저 이야기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었는데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다시 마약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저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변하겠구나, 달라지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막 끌려지는 거예요. 한참을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가 주변을 보니까 전에 자기가 교육받을 때 한마디도 귀전에 안 들려오고 잠만 잤는데 다 잠자고 있는 사람, 옆 사람하고 뭐 잡담하고 있는 사람, 아예 선생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 마음이 막 끌려가면서 교육을 마쳤을 때 마약에서 탁 벗어나져 있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작년에 워크샵을 했는데 저희들이 워크샵을 하는 동안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퍼내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님이 본인이 공군 조종사였는데 앞에 베테랑 대위가 딱 조정을 하고 가고 본인은 이제 하급자니까 뒤에 이제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정상적으로 날아가다가 전투기니까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 착각이 걸린 거예요. 뒤집어져서 날면서 밑에가 하늘인 줄 아는 거예요. 스틱을 당기는데 이게 하늘 위로 가 있는데 자꾸 땅하고 가까워지니까 이상하다. 왜 자꾸 땅하고 가까워지지? 본인도 비행 착각에 걸리고 앞에 대의도 비행 착각에 걸려버린 거예요. 본인이 교육을 받을 때 조종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계기를 믿어야 한다. 자기 느낌이나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 근데 비행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계기를 믿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사고예요. 모두가. 대부분이 비행기 고장나서 일어난 사고 외에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요,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고도를 높인다고 스틱이 당겼는데 거꾸로 가다가 그대로 바다로. 비행기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딱 그 바다 표면에 부딪힐 때 이거는 철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대로 구겨지면서 폭발해버린대요. 교육을 받으면서 에이 계기 믿으면 될걸 그건 누가 비행 착각에 걸려 계기를 믿으면 되지 어떤 상황에서 계기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신이 비행 착각에 딱 걸려버리니까 헤어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대희가 묻더래요. 야, 너도 비행 착각 걸렸어? 예, 저도 비행 착각 걸렸습니다. 알지만 스스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둘 다 스틱을 잡고 안 논대요, 서로. 비행 착각에 걸리면 몸이 굳어지고 마음에서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그 스틱 놔. 안 놔. 빨리 놓으라니까 너 죽을래. 그래도 안 놓는데요. 그 사람이 몇 분이 흘렀는데 앞에 대의가 도저히 벗어나지지 않으니까 무전을 친 거예요. 관제탑 나와라. 관제탑 나와라. 지금 우리가 비행 착각에 걸렸다. 그때부터는 관제탑에서 관제사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 따르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라. 그래서 이제 도시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 들어오고 도심의 건물들이 가득하고 막 불빛이 쫙 비치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정말 밑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구나. 그때 깨닫고 이래 뒤집어.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 그 간증을 하면서 아 이게 신앙하고 똑같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됐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형편에 부딪혀 보니까 비행기 교육받을 때 누가 계기 안 믿고 자기 생각 믿는 사람 있겠어? 비행을 하면서 계기를 믿으면 되지. 그래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안 됐던 것처럼. 신앙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따라가면 실패고 망하고 저주기 때문에 관제탑에 관제사에게 관제탑이 연락해서 관제사가 쭉 안내하는 대로 갔을 때 벗어날 수 있었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구나.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외롭더라고요. 요셉의 형들 보면 분명 요셉을 팔았던 죄인이지만 그들 마음은 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걸 보면서 형들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아, 저희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너희들 정탐이지? 아닙니다. 맞잖아, 정탐이잖아. 너희들 이제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지. 절대로 정탐 아닙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주고 그러면 벗어날 줄 알았던 거죠. 우리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열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거리 났고 하나는 집에 있고 열 명이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정탐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너 동생 데려와 정탐이 아니라면. 이 형들은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벗어날 줄 알았는데 요셉은 그들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 그런데 이제 너희 중에 둘을 감옥에 가둬놓고 너희들만 돌아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요셉이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야, 그때 요셉 팔지 마라 그랬잖아. 그냥 두라고 했잖아. 요셉을 그때 괜히 팔아가지고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거야. 자, 요셉한 죄로 인하여 마음은 죄인이 아니지만 마음속 한쪽에 그런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만나면 고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어떤 분이 어려움을 딱 만나더니 하는 말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사단이 그렇게 정확하게 틈을 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그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요셉 앞에 그들이 요셉을 판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자로, 반듯한 자로, 정직한 자로, 진실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양식을 다 담아주고 거기다가 가져왔던 돈까지 다시 담아주고 돌려보냈는데 집에 가서 자료를 풀어보니까 왜 이 돈이 나오는 거지? 다음에 너희들 올 때 동생 데려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양식 안 줄 거야. 그렇게 담보를 딱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안에 들어가 막 울고 그러는데 요셉의 형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죠.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자루에다가 내 은잔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성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쫓아가서 잡아라. 너희들 왜 우리 주인님 점치는 은잔을 훔쳐갔어? 아무도 훔쳐간 사람 없습니다. 만약 너희들에게 은잔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우리 가운데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딱 그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은잔은 이미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자루를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가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짜라고 열었는데 은잔이 나와버리니까 야곱이 나이를 통하여 얻은 아들 요셉은 잃어버렸고 베냐민 한 명 남았는데 야 이놈들아 왜 베냐민 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내 아들 잃으면 잃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좋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알겠습니다.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이라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리 약조를 했는데 베냐민이 자리에 은잔이 나와가지고 죄인으로 딱 드러나니까 형님들이 뭐가 돼요? 요셉 앞에 피로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정직을 말하오리까 하면서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데 그때 요셉이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팔았던 그 꿈꾼 자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재회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과 요셉이 만나면서 요셉은 나를 이리로 판 것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판 이는 하나님이세요.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먼저 이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자, 요셉이 형님들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셉이 요셉의 마음을 형님들에게 보여줬죠.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의 마음과 만났죠. 그죠? 이제 가까이 오세요.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온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세요. 기근을 이기려면 내게 오셔야 돼요. 앞으로 5년이나 기근이 남았어요. 이 기근을 이기려면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이곳에 와야 돼요. 저와 함께 있으면 기근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요셉과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가보니까 요셉의 형님들 마음에 고센 땅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지낸 세월 몇 년?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드러난 마음이 하나 있는데 요셉의 마음을 잃어버린 형님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더라 이 말이. 형님들이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형들을 용서하라 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도 우리를 좀 용서해 다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울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형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벌써 형님들 용서했어요. 아니 아직도 형님들 나를 판 그 죄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다 잊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리자로 세우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형님들 그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 하나님으로 살면 돼요. 전 이제 원망이 끝났어요. 미움도 끝났어요. 진정 형님들 사랑해요. 이번에 워크샵을 지나면서 보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저주 가운데 행복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정말 삶 속에 웃음이 없이 기쁜 날이 없이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 속에 빛 대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삶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그러죠. 자 이제 너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지금까지 그 다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아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자, 이 성경에 보면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뭐 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실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요셉의 영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렇게 기뻤고 소망이 생겼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이런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나 그러면서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 몇 년 세월 보냈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이 넘어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셉의 형님들처럼 어느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도 다 잊어버린 채 그 마음에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있었던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진 채 원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불신이 있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육신의 생각에 막 끌려서 요셉의 형들처럼 나를 기뻐하실까? 혹 요셉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혹 요셉이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혹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그거 다 안다 모르는 거 아니다. 다 아는데 내가 널 책망할 게 하나 있노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서 살아오는 동안 은혜 입은 것으로 쓰임을 받은 것으로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고 그 위에 올라서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왜? 겸비한 마음이라야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니까. 근데 마귀는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려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끊어놓으려고 인간의 마음을 자꾸만 높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이현목 목사님 마산에 예배당 짓고 났는데 자네 예배당 짓고 흐뭇한 마음 안 들었어? 아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가족들이 와서 보고 조그만 예배당 지어놨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저를 보는 눈이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네 그 마음 당장 버려. 안 그러면 망해. 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느냐? 언제 내가 주님과 멀어졌느냐? 언제 주님과 끊어졌느냐? 내 마음에 흐뭇한 마음, 흡족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주장할 그때부터 주님과 끊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이고 제 마음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 채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을까 하고 제 마음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은혜 입을 때 배나 은혜는 더 입어야 해,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마음에서 떠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내가 높아져서, 어느새 내가 마음이 커져서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내 마음에, 야 그래도 나를 써주는 게 말이야, 그래도 쓸만하니까 써주겠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받아주겠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오더라 그 말이. 그래도 은혜 입혀줄만 하니까, 그래도 일을 맡길만 하니까, 그래도 쓸만하니까, 비록 나 같은 사람이지만 써주는 걸 거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만하면 뭐 어때서, 그러면서 그 작은 생각 하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마음은 주님에게서 끊어지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작점은 거기에요. 여러분 마음에 흐뭇한 마음, 흡족한 마음, 그래도 내가 주님 은혜를 입었어, 그래도 내가 쓰임을 받았어, 그래도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 그래도 내가 장로야, 집사야, 지역장이야, 그런 마음 있다면 다 피워야 되더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에게서 주님을 버리고 떠난 거기서 돌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돌이켜야 한다 그 말이죠. 포도농부들이요, 포도농부들이 포도원을 주인이 맡기고 먼 나라를 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얘들아, 이 포도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달렸니, 주인님 너무 고맙다 그지, 너무 감사하다 그지, 야 우리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자, 막 눈물겨웠을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구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구나, 우리가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온 가족이 함께 누울 수 있는 잠자리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온 가족이 이렇게 따뜻한 방에 잠을 청할 수 있구나, 이게 다 주인님의 은혜다, 이게 다 주인님의 사랑이다, 그때가 있었거든요. 포도원 농부들이 그 마음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 종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너 뭐야, 너 말투가 왜 그래, 건방지게, 우리가 너 종인 줄 알아, 네가 주인이나 돼, 세 받으러 왔으면 세만 받아가면 되는 거지, 뭐 이딴 것들이 있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100으로 대우해주면 한없이 고맙다 그러지만, 50으로 대우하면 자신을 100으로 여기고 있을 때는 뭐야 이 사람, 나를 뭘로 보고 이딴 취급을 하는 거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커져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농부들이요, 종들을 때려서 보냈어요. 또 새 받으러 오니까 또 때려서 버리고 또 새 받으러 오니까 이제는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먼 나라에서 내 아들 보내면 저들이 공경하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아이고 주인님 아들 오네.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마음 꺾어야 되겠다. 마음 돌이켜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강팍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대우했다가는 우리 목숨이 달려있지 않겠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자자자 들어봐. 상속자가 오잖아 지금. 저 상속자 죽이자. 저 아들 죽이면 이거 우리 소유 되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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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포도원이 그들의 소유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죽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들 죽이고 나니까 금방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농부들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새로운 농부들에게 주더라 이 말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대적자로, 거스리는 자로, 반역자로, 원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돌이킬 줄도 모르고 고립만 부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용납하시면서 또 참고 기다리시면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멸시함으로. 멸시하니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언제까지 멸시하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고집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옳은 생각 여러분 절대 옳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 진노를 쌓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현재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전혀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성경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할 때 추하고 더럽고 거짓된 삶을 살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변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요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너무 충만했는데요 어제 가니 내일 가니까요 금세 그 마음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말씀 들으면 뭐해? 돌아서면 여전히 똑같은데 내가 변하면 뭐해? 깨달으면 뭐해? 은혜 입으면 뭐해? 며칠 지나면 도루묵 될 건데 에이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여러분 누가 안 변해요. 이런다고 변한 게 뭐 있는데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변한 거 보고 믿으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변했다 해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인간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선을 행할 능력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옳은 기준이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있죠? 그죠? 예? 바르게 살려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선한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건 선한 모양일 뿐이지 알맹이는 없어요. 이건 선한 모양일 뿐이지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선한 모양 만드는 거 의미 없어요. 자, 아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되려고 영적인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모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던 데서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고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형편이 변하기를 원치도 마십시오. 다 놔두고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면 주님만 기대하면 다시 그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